세 번째 강의, 채식 열풍 허화실. 자, 열풍이란 단어를 붙일 정도로 현재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육식과 채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어요. 각자 채식을 주장하시는 분, 각자 육식을 주장하시는 분, 각자 적절한 의견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채식과 육식의 장단점을 찾아서 우리 인체에 적절한 그 약이 되는 음식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번 강의의 초점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기에 대해서 한이 맺힌 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아시죠?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고기는 부자의 상징이었어요. 그죠? 부자들만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세가 아마 80 이상 되신 분들, 70이나 80 되신 분들은 고기에 대해서 이 한이 맺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말이죠. 고기를 그렇게 작게 집어넣고 물을 그만큼 많이 집어넣는 소고기 국이라는 음식이 한국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는 대개 다 찌개나 굽거나 그냥 먹지. 왜 그렇게 물을 많이 집어넣었을까? 고기가 비싼데 식구는 많지. 나눠 먹을 수 없으니까 고기 넣고 물만 많이 넣으니까 이제 또 안 좋으니까 거기다 파도 넣고 콩나물 넣고 나물러 가지고 위에 기름이 둥둥둥 뜬 고기 국물 먹고 그날 고기 먹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생각하는 바가 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양과 먹는 방법과 먹는 때, 시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 그러면 채식이 좋지 않을까 해서 또 이제 채식 쪽으로 시작을 하면서 또 채식도 극단적인 채식 쪽으로 비건이라는 얘기는 우유나 계란도 먹지 않는 채소만 먹는 채식 쪽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시작을 해서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거냐 육식과 채식에 대해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이냐를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말이죠. 과거에 요즘은 이제 그 이름이 뭐 케토제닉이다 뭐 여러 가지 카니베어다 뭐 카니보다 여러 가지 단어로 바뀌었지만 한때 20, 30년 전에 황제 다이어트라는 게 있었어요. 황제 다이어트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살을 빼기 위해서 고기만 먹는. 자, 고기만 먹었을 때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살이 찐다 했을 때는 두 가지 근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뭐예요? 지방이 늘어나는 경우예요. 그런데 살이 찐다는 것에 거의 80, 90%는 뭐가 늘어난다? 지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이 늘어나려면 반드시 지방이 늘어나는 에너지원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첫째 지방이 있고 두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양 부담도 더 많은 양이 더 들어오게 되면 탄수화물은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심지어는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로 중년 여성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교수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24시간을 따라다녀보면요. 구석구석에 뭘 먹고 있습니다. 주로 빵조가리, 과자조가리 다 탄수화물이에요. 자기가 밥 안 먹었다 이거야. 밥 안 먹었다 이거야. 근데 구석구석에 뭐예요? 탄수화물이 있다고. 근데 자기는 이제 밥이나 먹고 거나게 뭔가 식사하지 않고 중간중간 먹었는데 뭐 그러냐? 아니에요. 전부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거의 지방의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먹지 않잖아요. 당연히 살이 빠지죠. 그렇겠죠? 이 황제 다이어트를 주장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비만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혈관에 막혀가지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죠? 고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혈관 질환으로 그분이 사망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살을 뺀다고 해서 육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살은 뺐을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건강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거죠. 채식도 마찬가지예요. 채식도 육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많아요. 실제로 육식 과다 섭취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2만 명이라는 사람을 28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28년 뒤에 암에 걸렸거나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 28년간 먹었던 음식을 다 조사해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햄, 소시지, 돼지고기, 소고기 같이 붉은 색깔 고기를 많이 먹었다. 미국 병원에 근무하는 7만 명의 간호사들을 조사했을 때 유방암에 걸린 간호사가 건강한 간호사에 비해서 햄, 소시지, 돼지고기, 소고기 같이 붉은 색깔 고기를 많이 먹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지난 30년 동안에 수백 편의 연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전 세계를 향해서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예요? 우리가 즐겨 먹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햄, 소시지 같은 가공 고기를 1군 발암물질.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의 붉은 색깔 고기를 2군 발암물질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 햄, 소시지, 돼지고기, 소고기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많이 먹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왜? 너무 과다 섭취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면역 얘기하게 될 때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육식 과다 섭취도 분명히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을 지으면 이제 채식이라는 부분이 나왔다 이거죠. 채식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채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한번 조금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먹거리를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먹거리를 창조를 하셨거든요.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900년 이후부터서는 1900년 이전에는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고기 많이 잡는 어부하고 서로 물물교환으로 먹거리를 서로 교환해서 먹던 그런 시절인데 이제는 사람이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할 필요가 있게 된 거죠. 소위 인류 역사상 식품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된 것은 불과 200년밖에 안 됐어요. 1900년 이후에요. 1900년 이후에. 자, 식품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먹거리가 생산이 되다 보니까 경제성 원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경제성 원리?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납니다. 먹거리 생산이다. 왜? 돈을 벌어야 될까? 이제는 먹거리가 우리 몸에 영양성분을 공급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뭐예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지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먹거리가 점점점 변질되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음식 먹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성분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제 이 태초먹거리란 이름으로, 태초먹거리란 이름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강의를 시작한 지가 올해가 11년째예요. 11년째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태초먹거리란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은, 뭔지 모르지만, 원래의 먹거리를 좀 돌아가 보자. 원래의 먹거리를 좀 돌아가 보자. 이렇게 생산되고 가공되어 했는 것들 중에서 특히 저는 과학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는 먹거리들은 과학자, 저는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지난 200년 동안의 식품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과학자가 알고 있잖아요. 그 변한 것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하나 두 개씩 좀 빼가보자. 그러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점 원래의 먹거리로 점점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물론 이 태초 먹거리가 11년 전에 시작해서 제가 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태초 먹거리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먹거리가 전체 다를 다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과학자로서 그 현재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먹거리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것들만 좀 빼내 나가다 보면은 점점 원래의 먹거리로 가까이 가는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해서 태초 먹거리는 시작점으로 현재 제가 사람들한테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먹거리가 말이죠.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보암직, 먹음직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죠. 그죠? 우리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가 성경 속에 창세기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 선악과가 뭡니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선악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의 대부분 다가 현재 선악과예요. 성경 공부할 때 선악과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선악과 따먹을 겁니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따먹는다고 얘기할 거죠. 그런데 지금 매일 따먹고 있어요. 매일. 그리고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할 때는 안 따먹는다고 답을 줬고 집에서 매일 따먹고 있고. 그죠? 우리 주위에 지금 선악과가 뭔지를 살펴보는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채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꽃감 좋아하시죠? 꽃감.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꽃감 참 좋아해요. 꽃감은 간 껍질을 깎아서 말려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먹는 방법이잖아요. 왜? 감은 그냥 놔두면 그냥 다 썩어버리니까. 그런데 꽃감은 껍질을 깎아서 말리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검은 색깔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요? 하얀 색깔의 흰 분이 나와야 돼요. 근데 꽃감 사먹는 사람이, 감 색깔이 원래 빨간 거 아닙니까? 허연 거 이거 혹시 그 곰팡이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에 꽃감 생산하시는 모든 농민들이 저 같은 과학자한테 와서 껍질을 깎아서 색깔 변하는 걸 막으려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구를 하기 시작. 얼마든지 많아요. 껍질을 깎았을 때 감 색깔이 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보암직하지 않으니까. 보암직하지 않기 위해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감 껍질을 깎고 난 다음에 이런 밀폐된 방에 놔놓고서 중앙에다가 황을 피워요. 황. 황을 피우게 되면 이 꽃감 주위에 이산화황이 묻습니다. 이산화황이 묻게 되면 절대로 감 색깔이 검게 변하지 않아요. 붉은 색깔만 있는 거예요. 이건 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건조농산물. 예를 들면 도라지. 깎아서 말리게 되면 색깔이 누렇게 변하죠. 그죠? 누런 색깔의 도라지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따라서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표백을 할 수 있는 이산화황 같은 걸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또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요. 지금 우리 집 냉장고에 누가 선물로 준 꽃감이 하나가 있는데 붉은 색깔인데 이걸 지금 먹을까 말까 하고 또 이제 덜덜덜 떨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대안이 있을 때만 강의를 해드려요. 혹시 집안에 빨간색 꽃감이 있다면 꽃감 주위에 묻어있는 이산화황은 물에 매우 잘 녹아요. 물에 싹 잘 녹아요. 따라서 반드시 물에 헹궈서 씻어서 드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채식 열풍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샐러드를 참 좋아해요. 그죠? 샐러드. 양상추부터 시작해서 당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양상추 여러분들 집에서 요리할 때 쭉 찢으면은 찢은 면이 금방 어떻게 돼요? 한두 시간 지나면요? 갈변합니다. 갈 색깔로 변해요. 양상추 모든 채소는 다 갈변하게 돼 있다면 이게 자연의 원리란 말이죠. 갈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기분 좋게 이제 고급 식당에 가지고 샐러드가 나왔는데 샐러드에 갈색 줄이 있는 양상추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주인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얼마짜리 음식을 내가 먹는데 도대체 양상추 언제 거냐고, 그죠? 따라서 그 레스토랑의 그 주인은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샐러드에도 황을 뿌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욕을 하니까. 근데 그 황은 그냥 황이 아니고 아황산 나트륨이라는 식품 첨가제를 뿌리게 돼 있어요. 저 아황산 나트륨을 뿌려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갈변이 없게. 저는 오히려 식당에 가서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샐러드를 봤을 때 갈색줄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기뻐요. 아, 이분이 이 식품 첨가제를 안 뿌렸구나. 그리고 또 그 갈색 정도를 봐가지고 아, 이거 하루 됐구나, 이틀 됐구나, 사흘 됐구나 알 수가 있잖아. 얼마나 신선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당 주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든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꼭 보기 좋은 식품이, 보기 좋은 채소가 꼭 좋은 채소는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옆에 이게 뭐죠? 시금치죠. 시금치. 그죠? 시금치 할 때 보게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사러 가서 어떤 걸 삽니까? 잎이 크고. 그죠? 왜? 한 단 사가지고 김밥 하는데 잎이 작은 거 사면 두 단을 사야 되니까 잎이 더 크고. 또 이 채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요, 녹즙을 잘 해 먹어요. 녹즙 같은 거 보면 말이죠, 케일이나 신선초나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녹즙을 짜려면 어떻게 해요? 잎이나 줄기가 커야 되겠죠. 그죠? 자, 푸른잎 채소를 상품성 있게 보암직, 먹음직하게 생산을 하려면 무조건 질소 비율을 많이 뿌려줘야 합니다. 질소 비율을 무조건 많이 뿌려줘야 합니다. 자, 질소 비율을 많이 뿌리게 되면요, 푸른잎이 훨씬 더 진녹색에 크게 상품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질산염이라는 형태로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질산염이 많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저 채소는 발암물질이에요. 질산염 그 자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서 발암물질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보통 보면 말이에요, 이런 그 섬찍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다가 삼겹살을 넣어서 잘못 먹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경우는 두 가지예요. 상추가 저런 질산염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기, 단백질하고 질산염하고 만나게 되면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1분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푸른잎 채소도 어떻게 가장 자연적으로 자란 그런 푸른잎 채소를 채식을 해서 먹으면 저는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고 상업적으로 생산된 폭이 좋고 먹음직한 채소는 오히려 우리 인체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생산된 시금치나 모든 농산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꼬라지가 포기 싫어요.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에 마트에 가게 되면 겨울추라 해가지고 저기 바닷가 해변에서 그 해풍마다 가지고 자라는 시금치들, 봄철 같은데, 이런 봄철 같은데 보면은요, 진짜 형편 없어요. 그런데 음식을 해놓으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는 우리가 채소를 보더라도 양적으로 볼 게 아니고 뭐요? 질적으로 보는 인식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 있다고요. 저는 채식 열풍 반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먹는 채식 자체에서, 원재료 자체에서, 이런 생산 단계에서 벌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는 채식에 대한 열풍, 우리 채식을 먹는 건 좋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비닐하우스에서요.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쌈채는 뭐죠? 비닐하우스에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비닐하우스에 밤에 불을 켜놨어요. 왜 비닐하우스 밤에 불을 켜놨을까? 비싼 돈을 주고서. 그렇죠. 일조량을 많이 쪼여가지고 빨리 성장하게 하려고. 여러분, 채소는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반드시 자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는 거예요. 식물들은 낮에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합니다. 탄소 동화작용을 해요. 반면은 탄소 동화작용의 반대 방향을 합니다. 역탄소 동화작용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보통 시중에서 이제 그 채식을 한다 하게 되면 조금 신경 쓰시는 분은 또 친환경 유기농을 쓰세요. 그죠? 근데 비싸잖아요. 그러면 항상 고민해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항상 고민을 하시는데, 유기농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화학 농약을 뿌리지 않는 것을 유기농 친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우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기농 친환경 채소 중에서는 자기가 태어나서 평생 잠 한숨도 못 잔 녀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커가지고. 여러분들 한 일주일 정도 잠 못 주무시면 어떻게 되죠? 일주일.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인간 모습이 아니겠죠? 얘네들은 평생, 지 태어나서 평생 잠 한숨도 못 자고 친환경 유기농의 이름을 달고 마트에 나와 있는 채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채식 열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 채식 열풍이 되려면 제대로 된 농산물들이 생산되어서 양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면에서도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채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이제 초점을 맞출 것 중에 하나는 좀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이건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셰프 이쿠치라는 도쿄의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이 집의 저녁 식사 한 끼 가격이 200불, 그러니까 한 24만 원 정도예요. 근데 예약이 1년이 밀려 있어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요.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은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저 농민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화학 비료, 화학 농약을 하나도 주지 않고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몇 년 만에? 8년 만에. 8년을 기다리면은 8년을 저분이 한 거는 뭐냐면 사과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토양 흙만 계속 바꿔주기 작업한 거예요. 8년 동안에 엉망진창이겠죠, 그죠? 저분이 생산된 사과를 가지고 수업을 만든다고 아까 그 식당이 그렇게 비싸게 하는데도 1년씩 예약이 밀렸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분의 흉내를 내가지고 이분의 흉내를 내서 4년, 5년, 3년 이렇게 자연농으로 사과를 생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든 사과는 전부 다 뭐 이렇게 농약 없이 키워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런 방향으로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게 먹더라도 질 좋은 먹거리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닭을 창조하실 때는 막 돌아다니면서 벌레도 쪼아먹고 풀도 쪼아먹고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닭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게 되니까 얘들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요. 근수, 무게가 적게 나갑니다. 그리고 계란을 이곳저곳에서 막 놓아가지고 그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케이지 속에 넣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얘네는 그 속에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앞으로 먹이 먹고 뒤로 계란 넣고. 저는 이런 달걀을 하루에 한 개씩 일주일에 일곱 개 먹는 것보다는 제대로 생산된 달걀 일주일에 한 개 먹자. 질적인 면에서. 오히려 비싸게 주고 하나를 먹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식이 되든 채식이 되든 간에 그 재료의 생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농민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진짜 농민은 힘들거든요. 농산물을 생산하든 축산물을 생산하든 진짜 힘든데 이 더 힘들게 만든 게 누가 더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같은 소비자들이 뭐 한 거? 포함직, 모금직, 그리고 또 뭐요? 값싼 거만 욕을 하기 때문에 더 지금 현재 계속 나빠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의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채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와일드 푸드, 거친 음식. 예를 들면은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 바삭거리는 음식을 먹을 거냐, 거친 음식을 먹을 거냐. 가급적이면 뭐예요? 거친 음식을 드시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예요? 횟수를 대폭 줄여야 됩니다. 대폭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드럽고 맛있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예요? 지방 기름기나 유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채식 부분에 대해서도 의외로 말이죠. 채식도 1차 농산물 가지고 채식을 하는 분도 많지만 2차 가공된 가공식품 가지고 채식을 하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1차 가공식품만 가지고 채식을 하게 되면 필요한 영양성분을 다 공급할 수 없는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공식품 쪽으로 넘어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가공식품 쪽으로는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두고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라는 부분을 평가할 때 저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요. 교수님이 좋습니까? 이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묻지만 그 전부 다 제가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 이 얘기는 우리 주부님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요리를 하면 요리할수록 맛은 좋아질 수 있는데 영양학적으로 나빠져요. 영양학적으로 나쁜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따라서 요리도 어떻게 한다?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간단하게 하는 요리가 더 건강엔 좋은 음식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 할수록 맛은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건강에 더 나쁜 물질들이 요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생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채식을 요즘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채식 하시는 분한테 제가 꼭 필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소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가 칼륨이에요. 칼륨. 칼륨. 그런데 우리 인체는 반드시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칼륨이 너무 많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의외로 채식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은 칼륨만 과다가 되고 나트륨이 결핍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저염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음식이 찌개나 된장이나 이런 류가 너무 짭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평소에 무염식이나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채식을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칼륨량이 증가하면서 나트륨량이 거의 결핍이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건강이 더 나빠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평소에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하셨던 분이 채식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나트륨, 소금을 적정량을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최소한도 하루에 성인이 차 숟가락,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소금을 꼭 먹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 질문, 그동안에 들어온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소를 대부분 굽거나 쪄서 먹고 있는데요. 채소를 익히면 채소의 영양성분이 파괴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채소를 생식으로 먹어야 하는 건가요? 채소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게 이제 생식과 화식의 차이인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생식과 화식의 차이는 하나는 소화력의 차이예요. 즉 소화력이 좋다면 생식도 좋아요. 소화력이 나쁘면 화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식을 하게 되면 세포의 막을 깨주기 때문에 소화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력에 따라서 생식과 화식의 종류에 따라서는 틀려진다. 근데 이제 화식을 할 때도 채소를 보통 굽지 않잖아요. 그죠? 대개는 채소를 찌거나 끓이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 영양소 파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채식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생식을 계속 주장하시는 분, 특히 채소로 생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름철에는 지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채소 생식을 먹다가 식중독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시면요. 불과 한 6, 7년, 7, 8년 전에 독일의 유기농 레스토랑에서, 뷔페 식당에서 채소를 먹고 거기서 4, 50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식당 손님 중에서 4, 50명이 집단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케이스가 바로 이 채소를 키울 때, 그때 막 이제 뭐 스페인에서 수입한 오이다 그래가지고 유기농 오이 키우시는 스페인 농부들이 다 망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독일 정부에서는 가장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당에 그때 이제 만들었던 새싹 채소 있죠. 새싹 채소. 새싹 채소의 식중독이다라고 이제 독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새싹 채소라는 것은 씨앗을 빨리 키웠잖아요. 빨리 키워가지고 부드러운 걸 먹는 방법인데, 그걸 빨리 키우기 위해서 고온 타습한 데서 키웠다 이 말이죠. 이게 또 유기농이니까 농약을 못 뿌리잖아요. 농약을 못 뿌리게 되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식중독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생식을 하게 될 때는 꼭 이 식중독균에 대한 문제를 꼭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생식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식초를 약 3대 1로 희석한 물. 식초를 3대 1로 했던 한 5대 1 정도. 3대 1에서 한 5대 1 정도 식초를 희석한 물에 여러분이 먹고자 한 채소를 좀 한 5분에 10분 담궈 놓게 되면은 한 90% 정도 식중독균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식초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생채소를 먹어도 괜찮은데, 특히 생채소는 좀 식중독균에 대한 오염 부분들을 꼭 조심하셔야 된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채소를 살 때 화학 성분 없는 유기농을 사게 됩니다. 가격이 두 배는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데요. 친환경 유기농 제품 무조건 안전하고 건강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요,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부분들은 땅에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화학 농약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농산물에 화학 농약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화학 농약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좋은 땅을 물려주는 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친환경을 추천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유기농도 어떻게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밤샘이 한 녀석들, 그건 친환경이 아니겠죠, 그죠? 또 친환경 하게 되니까 실제로 채소 밭에 거기에 벌레들도 있고 쥐들도 다닐 수 있고 동물도 다닐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잘 세척, 보통 친환경 채소 이렇게 하게 되면 야 이거 친환경이야 그냥 먹어도 돼, 씻지도 않고 그냥 뭐 따서 막 주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친환경은 더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고 충분히 친환경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제대로 되면 친환경을 하게 되면은 그게 원래대로 영양가 더 자연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합니다. 마찬가지 뭐죠? 제대로 된 올바른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산자는 누가 만들죠? 여러분 같은 소비자. 소비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런 좀 비싼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먹어줘가지고 그 생산자를 장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교수님 저는 진짜 돈이 없어서 친환경 못 먹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집에는 친환경 먹는데 우리 집 애들은 친환경을 못 사줘가지고 애들이 말이죠 눈치 보인다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제가 또 그분들한테 또 하나 멋진 팁을 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면은요 담금 소주라는 게 있어요. 담금 소주. 매실액 담그고 할 때 있죠. 그 속에 알코올 함량이 보통 30에서 35% 농도 좀 짙은 거 있죠. 담금 소주 하나. 그리고 식초. 굉장히 싼 거. 무슨 뭐 이런 뭐 그 비싼 효모 들어가 있는 거, 과일 식초 이런 거 말고 양조 식초 굉장히 싼 거 있죠. 이 두 개를 삭각 옵니다. 와서 1대1로 혼합해요. 1대1로 식초 반, 담금 손주 절반. 그 다음에 그걸 10배로 희석합니다. 물을. 10배로 희석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먹고자 하는 채소 과일을 담궈놔요. 특히 포도 같은 거 얼마나 쉽게 귀찮아요? 담궈놔요. 한 10분, 15분 정도 담궈놓게 되면은 식초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려요. 담금 소주에 있는 알코올은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농약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담궈놨다가 그걸 흐르는 물에 뽀드득 씻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사용했던 그 세척액 있죠. 거기는 위에 뭐 지푸라기나 뭐 이런 거 뭐 찌꺼기 같은 게 있는 거는 걸러 내버리고 그 속에서 소주 냄새와 식초 냄새가 나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 출소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그 마트에 그 이제 카트를 끌고 당분 소주 보통 큰 거 있잖아요. 그걸 한 4개, 5개, 6개 이렇게 사갖고 가면요. 우리 교인들이 보고서 왜 저렇게 술을 많이 사갈까? 오해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다 그게 세척하기 위해서 산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유기농을 먹고 싶은 분들 유기농을 드시고 또 유기농이 아닌 일반 농산물을 드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 가지고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